먼저 조금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가 볼 땐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한다 하지만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을 이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40쪽에 보면 두 번째 거짓 예언자에게 속은 백성들의 죄도 크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언자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막 따라가고 같이 했는데 40쪽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잘못도 크지만 그걸 따라간 백성들의 죄도 크다. 이게 이제 우리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그 지도자들이나 혹은 또 그런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뭐 믿음이란 그런 명목으로 따라가는데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예언자는 그러한 잘못에 대한 그 백성들의 즉 따라간 그들의 죄도 크다 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조에 보면 설명해 보시면 예언자를 받아들인 자 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also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걸 나옵니다. The people also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as for 이런 식으로 이런 번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예언과 하나 어떤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르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5.4를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5.4 보겠습니다. 뭘 하냐면 제사장의 눈앞에서 오지병이라는 것은 아마 뭐 항아리 같은 겁니다. 그걸 깨뜨립니다. 이 상징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많이 다루겠습니다. 많이 다루겠고 뭐 상징행위라는 것은 예언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해서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예언자가 사람들 앞에 가서 뭐합니까? 항아리 하나를 들고 막 던져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서 그 깨뜨리는 걸 통해서 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이렇게 깨뜨려버린 항아리와 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하는 강렬한 선언이죠.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많이 보겠는데요. 유브라덴 강가에서 썩은 배띠를 이제 숨겨다가 가져오는데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썩어버린 배띠와 같이 허리띠와 같이 썩어버렸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징행위를 합니다. 우리 심판 상황을 말하죠. 그 다음 5.5입니다. 계속해서 이 무화과나무 두 광주리가 있는데 그 두 광주리를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자, 5.5입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좋은 것 나쁜 것 환상을 보라.
자, 이 두 광주리가 있는데 광주리가 두 개 있습니다. 자, 한 광주리 두 광주리 있는데 그게 이제 좋은 것이 들어있고 나쁜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언자에 보여주십니다.
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상징행위인데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한쪽에는 광주리에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를 담아놓고 또 한쪽에는 아주 나쁜, 아주 그냥 썩어버린 무화과를 둡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 때야 이제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뭐라고 합니까?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이 좋은 무화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곳에서 옮겨 갈 때야 이제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힘드니까요. 예.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에 이방 군대가 처음 들어온 뒤에 성읍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이미 붙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죄인들로 여기고 교만하게 깔보았다. 하지만 사로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게 나타난다. 곧 그들은 백성 중에서 가장 좋은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 주시려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무모하게 바벨론에 대항하는 너희야말로 하나님이 버리실 썩은 무화과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약간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거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어려운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5쪽을 보겠습니다. 5쪽. 제일 앞에 5쪽을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가 몇 번 있었다고 했습니까? 3차에서 3차. 이걸 이해합니다. 그럼 5쪽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 합니까? 598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 587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1, 2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87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통 바벨론 포로로 하자면 실제로 이 1차 포로는 어땠습니까? 598년, 10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쪽, 6쪽을 보십시오. 6쪽을 보면 2차 포로가 언제입니까? 587년, 완전히 이제 멸망당했다고 보통 하는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504번에 뭡니까? 3차 포로가 언제입니까? 582년입니다. 그러니까 587년 한 5년 있다가 3차 포로가 있습니다. 이거 세 번에 걸쳐서 있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1차 포로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차 포로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597년에 잡혀갑니다. 그럼 잡혀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남아있던 여전히 아직까지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 그래 저놈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좀 나쁘고 좀 형편이 없는 자들이니까 잡혀갔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뭔가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걸 자기들 뭔가 좋은 뭔가 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포도 아 무화과나 무화 같다. 너희들에게 교만함이 지금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비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판단에 대해서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로서 여기 에스겔 11장은 가마솥에 좋은 고기처럼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에스겔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보고 그걸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 이걸 보면 남의 어떤 불행한 일을 보고 자기는 뭔가 좀 잘 풀리는 걸 보면 자기 자신을 뭔가 어렵게 여기는 것처럼 요 시대의 사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은 잡혀가고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좋은 나무라고, 좋은 열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가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이런 부분도 역시 분노란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용서, 사랑, 뭐 온유, 겸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실제 성경은 분노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가 없으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언자에 보면 예언자의 분노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의 바울도 이제 그런 격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제가 이제 다 읽어드리지 않겠고요. 그 예레미야 25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정리를 하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예레미야 강의를 하면서 자, 6쪽을 보겠습니다. 6쪽. 분석을 보면, 1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밑에 보십시오. 내용. 1장부터 25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범죄와 심판 선언입니다. 여기까지 1부입니다. 그 다음에 2부가 제 주제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아주 범죄에 대한 것이고 물론 이제 뒤에도 범죄가 있지만 앞으로 모아놓고 26장부터 45장은 주제에 따른 그런 분류이고 3부는 이방민족들에 대한 선포고 52장은 부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41쪽에 25장은 1장부터 24장까지 행한 선포를 정리한 방식. 글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글을 이제 쓰면서 25장은 1장부터 24장을 선포를 정리한 건데, 자, 1절부터 24절은 보면 범죄를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자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형태입니다.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거부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형식의 얘기가 1장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38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이하게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 얘기 있는데 여기 봅니까? 46장부터 51장까지는 모두 다 이웃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얘기하다 왜 이웃 나라가 나오는가 싶지만 이웃 나라에 대한 예언이 51장까지 나옵니다. 이런 방식은 나왔죠. 어땠습니까? 이사야 13장부터 23장, 에스겔 25장부터 32장, 아모스는 작은 책이니까 1장 2절부터 2장 3절에 보면 이런 식의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얘기하다가 그 가운데 이렇게 이웃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예언자의 글쓰기 중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건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제가 예레미야를 공부합니다만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 정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헵셀의 글을 한번 읽으십시오. 예. 예언자의
감정적이고 상상적인 언어 사용, 말씨의 분명함, 율동적인 몸짓, 예술적인 품은 시인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워즈워드가 말한 정적에서 솟아난 감정의 산물인 시는 아니다. 내적인 조화 또는 안정과는 거리가 먼 동요, 불안, 불응의 정신에서 파생된 것이 그들의 예언이다.
이게 예언자를 보면 되게 시적입니다. 좀 시입니다. 이게 지금. 시인데 그러나 그런 시가 보통 말하는 뭐 워즈워드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워즈워드의 시가 뭐가 있죠? 내 뭐에 뭐가 뛰느냐 뭐 하여튼 그런 시가 있는데 그런 시가 어떤 그 아주 낭만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자를 보면 여러분 속에서 그냥 막 분노하고 불안하고 이런 정신이 예언자에 가득합니다. 이런 데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해설을 말합니다.
예언자들이 관심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역사다. 역사는 안정을 모른다. 예언자는 노래하는 성자도 아니고 도리를 가르치는 시인도 아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자다.
그 멋진 말이죠.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자다. 이게 헬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철학자인데 굉장히 그 언어가 굉장히 특별하죠. 예.
양심이 끝나는 곳에서 그의 말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예언자는 겉으로만 거룩하고 신성하며 두려운 모든 것을 부수는 우상을 타파하는 이다. 확고부동한 진리로 숭상되는 신념들, 지상의 성소로 승격되는 기구들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허상임을 폭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뭡니까? 항상 어떤 신념 체계를 세우지 않습니까? 교리란 걸.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구약 예언서를 보면 그 교리를 세워놓고 끝없이 교리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지만 이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계속 읽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세워놓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무너뜨립니다. 그게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언서에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헬셸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죄를 지적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6.1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자는 살피는 자로서 또한 회개를 선포한다.
우리가 이제 이 일과의 제목이 뭐 살피는 자였습니다. 살피는 자. 예.
26장 1절에서 3절을 보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돌이키다, 돌아서라, 회개하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돌아서라, 돌이키라. 결국에서 그들이 그 예언자가 그렇게 강렬하게 소리치고 그렇게 한 것은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죠. 예,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언자의 선포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것임을 기억하자.
우리가 1장 10절에 봤던 겁니다.
곧 죄의 지적과 심판의 엄중함이 아무리 크고 강렬해도 그 마지막 말은 구원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죄를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궁극적 목적이다. 그를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무너뜨리고 뽑고 파괴하는 것. 그러나 건설하고 심는 것. 이걸 예레미야가 한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게 예언자의 말입니다. 이게 복음서의 진리이죠. 하나님 복음 원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끝없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6.2번 4장과 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흔들리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흔들리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흔들리다는 건 예언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아수르로 가고 이집트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보다도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그 기계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결국에서 예전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옵니다. 어떤 손해도 어려움도 가져오니까 사람들은 다시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 하지만 껍데기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예언서를 안 읽으니까 마치 회개란 것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또 뭐 마음 바꾸는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없이 예언서가 말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 다시 말하면 온전한 변화, 이런 생애의 어떤 결단,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의와 정의와 진리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그럼 여기 기경이란 말은 갈아엎는 거거든요.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은 그대로 둔 채 땅만 가볍게 파헤치지 말고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을 내세우고 언약의 부인 할례를 내세운다. 예레미야는 말한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리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자, 돌아오는데 돌아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뭡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것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 갖고 있다. 성전을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 나중에 7장에 놓은 자 뭐랍니까? 성전을 파괴한다. 심지어 성전의 7장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말합니다. 굉장히 선언이죠.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성전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 다음 뭡니까? 할례.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가 뭐냐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바울이 할례를 비판하는 것과 예레미야나 예언서가 할례를 비판하는 것이, 뭐랄까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얘기는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례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게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는 대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할례의 문제는 왜 할례의 문제가 할례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변화, 다시 말하면 자기 개인의 변화뿐이나 사회와 공적인 어떤 변화들이 없는 것을 지금 할례와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구약 성경의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신학질이 왔던데 이런 부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6.3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야, 이런 성경이 날마다 염소와 뭐랄까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염소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법에 따라 너희를 정결하지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I chastise you in just measur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걸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면 용서를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 그래서 뭐 제가 한 번씩 인용합니다만 볼테르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이여 나를 용서하라. 이건 당신이 늘상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용서를 굉장히 비꼬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는 게 용서 좋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함을 늘 기억하라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 용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어떤 꼬치꼬치 따져서 우리를 그냥 몰아넣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말의 의미를, 예언자가 이 말을 의미를, 이 말을 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 용서, 하나님께 용서 받는 이 일의 어떤 그 진지함,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46장 18절입니다. 예.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으리라.
너는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걸 놓고 나옵니까?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이. 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와 함께 보라.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이렇게 놓고 뒤에를 놓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파스칼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면 파스칼은 우리로 이 두 가지의 모순되는 갈등 관계를 끝없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딪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교리적 틀은 끝없이 하나로 하니까 이런 형태의 역동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자.
얄팍한 구원은 없다. 지금은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값싼 은혜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자, 파스칼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회개를 끝내고 나오면서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고 나에게 말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이 둘을 합치면 훌륭한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의 결함은 각기 다른 사람이 가진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에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와 같은 것은 다른 일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자, 보십시오. 회개를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기쁨과 평화를 얻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를 얻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정반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일은 회개란 일 앞에서 우리가 그냥 더하기는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는 앞에 얘기를, 때로는 뒤에 얘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언제 답이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 평화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란 것이 제가 볼 땐 두 번째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회개를 굉장히 용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코 우리를 뭐 억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갖고 있는 이런 진실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는 그런 것이겠죠. 민수기 14장 자라는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한다. 파스칼이 그려보면 이 부분을 많이 나옵니다. 이 상충되는 얘기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순되는 것들, 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 모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예. 그 다음에 문맥에서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고멜입니다.
그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 여기에 보면 호세아 3장은 이렇습니다. 1장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고멜이라는 굉장히 병신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3명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로, 암미, 그 다음에 이스루엘, 로, 루함마. 이렇게 해서 아주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이름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버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 긍휼이기 못한다, 뭐 살육의 골짜기다 이런 이름을 줍니다. 3장을 갑니다. 3장을 가면 이 여자가 아마 또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 집에 가서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얘기는 그 다음. 그렇게 데리고 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고멜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 호세아가 말하면 당신은 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한 다음에 요 얘기를 상징적으로 한 다음에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그렇게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날 동안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 이건 제사장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드라빔, 아마 이건 그 당시 민간 신앙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 상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 없이 지내기입니다. 뭐뭐 없이 지내기. 그러니까 그러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파가면 무슨 뭐 공장에 물건 찍어대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옛날의 습관과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 너무 없이 지내기가 굉장히 중요한 회개 방식이라는 것이 고세아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회개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 요즘 우리가 봤죠. 세례요한이 천국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막 회개 세례받기 위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라냐?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회개고 회개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아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예언서는 우리 역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8장에 보겠습니다.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행정 예언입니다. 예언자를 여기서 토기 그 뭡니까 황아리 굽는 데 갔습니다. 가고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막 하는데 토기장이가 전문가가 볼 때 만들어 놓고,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어떤 건 깨뜨려버리고 어떤 것은 보관한다.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토기장의 손에 토기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들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게 43쪽에 있는 것은 그런 거죠. 토기가 그릇 만드는 자격,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과 들지 않는, 즉 자기 생각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는 것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따라서 보관하고 붓습니다. 7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나 기너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토기를 만드신 토기장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토기다. 이게 지금 이 성경이 기너기다 하는 것이 이겁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9장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으려면 이거 왜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예정이 따지고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곧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마 로마서에는 바울의 말은 이 이사야의 얘기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들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토기를 만든 다음에 항아리를 부수고 부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에 대해서 대들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늘 아는 로마서의 바울입니다. 자, 7.3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언자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네,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경을 한번 읽으십시오.
7절. 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에게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뽑거나 부수거나 이건 앞에 나왔습니다. 1장 10절에. 왜냐하면 1장 10절이 중요한 것은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 이 자들은 이 이스라엘은 이 나쁜 자들은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8, 7절이죠. 그 다음에 9절은 어떻습니까? 아, 이건 내가 또 건설하고 심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을 바꾸는 힘이 뭡니까? 8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10절은 뭡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생각이 토기장이가 아 이건 나쁜 거야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럼 토기는 없애면 고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토기가 어떤 토기와 관계가 또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없애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의 회개하고 하는 들어오면 하나님 바꾸 당신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대죠.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기장의 얘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기장이는 뭡니까? 토기장의 비유 자체는 뭐죠? 토기는 아무것도 없고 토기장이가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가 알고 있는 방식이고 우리가 로마서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아 보십시오. 여기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얘기해 버립니다. 오, 이상하네 라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수고 싶다. 부숴야 되겠다 하지만 그가 회개할 때 안 부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은 이건 굉장히 보존하겠다 싶은데 그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다른 마음을 불의를 행하면 내가 부순다. 그러면 그 부수고 부수지 않는 자태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토기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 토기는 없는 것 같지만 이 비유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국어 실력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토기장의 비유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레미야는 설명합니다. 이런 것이 예언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밑에 호시엘의 글을 읽겠습니다. 이른바, 예.
이른바 변함도 없고 감정도 없는 신성 개념은 히브리적이라기보다는 히라철학적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인간의 탄원과 이의 제기에 깊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세나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설득당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 내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십계명의 앞두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니까 내가 없애겠다고 하는데 뭡니까? 절대로 막 이런 마음을 품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아모스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반응을 구하고 그 반응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역동적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협력하신다. 하나님은 인간과 실험하시지 결코 강요하는 법이 없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을 지지하는 것인 양 잘못 이해하고 적용해왔다. 이 비유는 겉으로 보면 인간은 단지 그의 손에 쥐어진 진흙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결정한 대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이와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전해준다.
책 제목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제가 이 빗대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어쨌든 이 책은 어떻게 하든 이 비유는 이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가 마음 정했다가 바꿉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해서 하나님은 그걸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얘기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헤쉘의 글을 읽겠습니다.
죄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범죄 또한 최후의 함정이 아니다. 죄는 회개와 돌아섬으로 씻어질 수 있고 범죄 너머에 용서의 새벽이 동튼다. 문은 결코 잠겨있지 않고 파멸의 위협은 최후 통첩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역사를 모양짓는 하나의 의지가 있다. 곧 하나님의 의지다. 그리고 역사의 모양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틀이 있다. 나라들의 행실이다. 인류 역사는 이 두 기둥 사이에서 움직여 나간다.
결국에서 이제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얘기 방식이고 물론 이제 성경의 전본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은 다 계속해서 공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얘기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외관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쟁점을 조금 더 설명하면 7.4입니다. 이건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좀 많이 설명했던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조금만 설명할게요.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일단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야 그 얘기를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회개와 돌아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봅니다. 9장 22절.
22절. 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이거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읽으십시오.
바울의 글을 보자.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서 만드신 두 개의 그릇이
있다.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예.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요 그릇은 진노해서 그냥 심판해서 깨뜨려야 할 그릇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얻은 것은 아 내가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을 그릇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한 겁니다. 자,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긍휼이 여기심의 대상으로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문맥에 보면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 이방 유대인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권은 어떻게 임하는지 보라. 1.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방인에게는 지금 어떻게 나왔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에게는 그냥 멸하기로 준비하고 예비됐으니까 완전히 멸하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러니까 하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참고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 뭡니까?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유대인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
아, 그러면 앞에는 이렇게 참고인데 영광된 이스라엘 유다의 그릇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알게 하고 싶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곧 이방인에게는 오래 참으시며 심판을 수행하지 않으셨고
그렇죠? 네.
유대인에게는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신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은 뭡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두 가지가 항상 하나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긍휼의 주권, 은혜의 자유다.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섭리는 하나의 신비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는 걸 잘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방인에게는 멸망하기 또 유대인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을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는 오래 참고 관용하셨다.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그렇게 했다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없애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주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주권이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 실력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딱 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꽉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뭔가 기다렸단 말이죠. 결국 그걸 성경을 뭐라 하냐면 긍휼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주권과 긍휼이 연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연결한다고 말합니다. 연결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걸 주시지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어떤 자유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말합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에게 말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마태복음 20장 비유가 뭡니까? 한 사람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농번기에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한 사람은 제일 아침 한 9시 정도에 불러와서 그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12시 해서 나중에는 오후 6시가 마감 날인데 오후 5시쯤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 계산을 하는데 보통 임금은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데나리온을 주면서 누구냐면 제일 뒤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아 나는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겠지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죠. 왜 나한테는 내는 저 사람은 한 시간 일했고 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할 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것을 가지고는 가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내 걸 가지고 내 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왜 당신이 이걸 시비를 거느냐.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상적으로 지불했거든요. 한 사람,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부당하게 뺏어서 이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준 것은 자기 자신의 뭐라 자비, 사랑 그런 건데 왜 네가 시비를 거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오늘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라고 할 때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 오늘 막 기분이 나쁘다 해서 뭐 일하고 또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비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 즉 마지막에 온 사람 다시 말하면 그 품삯 일꾼이 하루 종일 있으므로 아무도 데려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슬프고 아주 어려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주권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이름 주권은 마음대로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로서 드러난 이유고 그리고 마지막 온 사람에게도 온전한 품삯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그 기본적 개념들 이런 것들을 흔들어버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아, 기분 나쁘죠. 아,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한 시간 일했는데 왜 이래?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온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의 이런 것을 함께 축하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뭡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없앤다 이런 죄에 대해서 이 범죄한 이들을 하나님 없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형벌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 끝없이 참고 기다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이고 그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생각한 것을 과감하게 그냥 바꾸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고 물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예비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큰 영광의 풍성함을 주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나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기장이 예.
이 토기장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며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의 설명과 설명과 모순인가?
모순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하나님과 피조물은 토기장이 토기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어떤 그릇은 심판하시고 깨뜨리고 어떤 그릇은 보존하여 복 주시려 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 복 주심의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하나님의 행동이 어떻게 옮겨지는지는 토기에 달려 있다. 토기장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도 곧 만약 그들이 돌아서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다. 반대로 그들이 불의하면 복을 화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태도, 회개에 따라 당신의 뜻, 계획은 바꾸신다. 이런 전개는 토기장이 토기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 적용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연스럽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인간의 운명이 미리 정해졌다거나 구원 심판이 숙명이란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며 진노하기로 예정된 이들에게 향해서도 당신의 뜻을 기꺼이 바꾸시는 자비를 베푸시려는 분이다. 곧 바울에 따르면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주권의 본질이다. 관용 베푸신 영광의 풍성함은 바울과 예레미야는 다르지 않다. 문제는 강조점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행동에 무게를 두며 예레미야는 인간의 회개에 무게를 둔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한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느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노라.
예.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강조점입니다. 강조점으로 바울과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그 강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 여겨지는 예정 교리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우리가 한번 달려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나 또 로마서나 이런 곳곳에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토기장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된 것은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는 예언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둘 중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전체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설명한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당신의 처음 뜻을 끝내 이루신다.
제가 9장부터 11장을 이 긴 얘기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거 세 가지 방식으로 바울은 로마서 9장, 반전에서 10장, 그리고 11장 이것이 종합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보면 온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시 어떤 사람은 저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도 구원 얻는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역동적인 이런 얘기가 없이 마치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어쨌든 구원 얻는다는 식의 얘기는 바울의 얘기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지금 2강을 길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제가 2강을 많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본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범죄 문제를 이토록 집요하게 다룬 까닭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정리입니다. 예. 읽으십시오.
그것은 1.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 이토록 큰 범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임할 것이며 3. 범죄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말한다. 자신의 범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사와 그 앞에서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기에 구원에는 죄에 대한 자각이 필수적이다.
왜 1장부터 25장에 그토록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까? 그게 저도 이제 예레미야 읽을 때 자꾸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거 설교하면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오래 못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조금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많이 하면요. 사람들이 다 부담스럽고 무겁고 싫고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근데 예레미야는 참 제가 볼 때 무지막지한 사람이라 1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그냥 다시 뒤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깨달아야 돌아설 수 있지. 우리가 뭐 전두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전두환이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서 예언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먼저 여러분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결국에서 회개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길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가 연결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기에 앞서 인간의 범죄에 대해 그토록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다.
굉장히 길게 말하죠.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거둘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뭡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 엄청 길게 뭘 말합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따지고 들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면 또 말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율법학자들과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하고 면서 마지막에 그의 죄에 대한 결정적인 얘기를 하며 인간 의미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봅시다.
죄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비참에 대한 인식.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비참을 알아야 한다. 얘기하죠.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돌아서야 할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데 결정적이다.
결국 여러분, 새로운 삶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역사적인 큰 사건이 뭐 일본의 그 범죄에 대한 얘기도 이게 뭐 알아야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트남 얘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 나라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그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바울은 하고 있고 예레미야 하고 있죠. 예, 그다음입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 모든 예언자들은 그토록 강하게 집요하게 범죄를 지적했던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죄입니까? 요즘 우리가 뭐 검사들이 범죄 죄 얘기를 하지만 이건 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실천하는 신앙인데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단계에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야고보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죄인가? 누가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는가? 야고보의 말은 죄 목록 하나를 덧붙이려는 것이 아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율법처럼 우리는 또 야고보가 또 우리를 덜씌우려는구나 라는 의미로 혹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음을 죄로 여기고 그로부터 회개할 때 진정으로 선한 일에 열정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된 사람은 단지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어떤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결국에서 선을 향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죄의 깨달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 거죠. 이게 복음이 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